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러분 혹시 제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소천사, 스마일 스케이터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요. 선수에게 별명을 붙여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면요, 이 별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만은 않았습니다. 동료 선수들 별명을 보면 최민정 보유국 람보르길리처럼 딱 들었을 때 뭔가 빠르고 압도적인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는 미소천사. 선수 입장에서 저도 좀 세 보이는 별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솔직히 많이 했어요. 선수답게 더 강해 보이고 더 무서워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 스케이트 정체성은 미소천사가 맞았습니다. 어쩌면 팬분들이 저보다 먼저 제 모습을 알아봐 주셨던 거죠.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 쇼트트랙 인생은 어땠지? 제일 먼저 떠오른 말은 잘했다도 대단했다도 아니었습니다. 잘 버텼다, 그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까지 버티려고 했을까? 왜 그렇게 많이 흔들리면서도 계속 그 추운 링크장으로 돌아갔을까? 그러다 갑자기 신기한 걸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는 힘들고 버텨야 하는 순간마다 오히려 웃고 있었던 때가 더 많았던 거죠. 그때 저는 뭐야, 나 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독한 모습으로 버텼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건 저만이 가진 무기였었던 것 같아요. 흔들리는 순간에도 웃을 수 있었던 마음. 마음이 힘든 날에도 저를 다시 링크장으로 돌아가게 만든 힘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생각해보면 제 기억은 아주 어릴 때 링크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였어요. 두 살 위 오빠가 있는데 어릴 때는 거의 오빠 뒤만 따라다니면서 오빠가 하면 저도 해야 하고 오빠가 잘하면 내가 더 이기고 싶고 그러다 오빠가 쇼트트랙을 시작하면서 저도 링크장에 따라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코치 선생님이 아랑이도 한번 신어볼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8살 때 처음 스케이트를 신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재밌었는데 신자마자 중심을 꽤 잘 잡고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칭찬해 주시니까 잘하나 보다 하고 신기했고 그래서 더 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반 생활을 시작했는데 새벽 운동 갔다가 학교 가고 학교 끝나면 다시 운동을 나가서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사실 그때는 운동이 재밌기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 코치님한테 혼나고 이 그 추운 링크장에 앉아있으면 매일 생각했습니다. 아, 나 진짜 그만둔다. 나 오늘 진짜 그만둔다. 근데 웃긴 건 진짜 그만두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가서 말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엄마한테 말하면 아빠한테 얘기해봐. 또 아빠는 엄마한테 얘기해봐. 그러다 보면 또 운동 갈 시간이 되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부모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랑이는 일단 보내놓으면 또 한다. 저는 그런 애였던 것 겁니다. 울면서도 가고 힘들다면서도 또 스케이트 끈 묶고 있는 그런 애였어요.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서울에서 훈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전주로 전지훈련을 왔던 팀 코치님이 제가 울면서도 끝까지 훈련을 마치는 걸 보고 서울 와서 같이 운동해볼래? 하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집 형편상 가족이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갈 수는 없어서 감사하게도 그 팀 선수 부모님께서 저희 남매 하숙을 받아주셨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4살이었어요. 와, 서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시합장에서만 보던 잘 타는 선수들이 제 앞에서 매일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주에서는 나름 저도 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죠. 모든 게 다 낯설고 훈련 방식도 달랐고 너무 잘하니까 처음에는 기가 죽기도 했는데 이상하게 더 독기가 생겼습니다. 어떻게든 여기서 버텨야겠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아직 어린애잖아요.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힘들었지만 엄마 아빠가 저 하나 운동시키려고 이미 너무 애쓰고 계신 거를 아니까 더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 참았어요. 혼자 울고 다음 날 되면 또 아무 일 없는 척 링크장을 나가고.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네 버티던 어느 날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랑아, 이제 운동 그만두는 게 어떨까? 레슨비랑 생활비도 조금 밀렸고 엄마 아빠 좀 힘드네. 너무 미안해.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요. 사실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만둬도 된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상하게 더 놓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그만둬야겠다. 근데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버텼던 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도전 끝에 저는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거든요. 네. 저는 국가대표가 되면 이제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되고 나니까 오히려 더 큰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태극 마크를 단 순간부터는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결국 더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야간까지 하루 종일 운동만 했어요. 본 운동 끝나고도 저는 거의 매일 남았습니다. 한 바퀴 더 돌고, 한 세트 더 하고, 진짜 별거 아닌 차이인데 그 하나를 더 해야 마음이 편했어요. 몸무게가 하루에 3kg씩 빠지고 밤에는 막 다리가 저려서 자다가 막 5분에 한 번씩 깼던 적도 있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국제대회에서 결과?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소치올림픽 계주 금메달까지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금메달을 땄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더 잘하고 싶었고 부족한 게 먼저 보이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또 다음 올림픽을 준비하던 중 평창올림픽 선발전을 두 달 앞두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추월을 시도하는 순간에 다른 선수들이랑 엉켜 넘어졌는데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는데 얼굴 쪽이 뜨겁고 막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스케이트 날에 얼굴을 베었더라고요. 눈 밑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나고 광대뼈가 보일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근데 넘어진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 스케이트 할 수 있나?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팔 움직여보고 다리 움직여보고 오케이 일단 스케이트 타는데 괜찮아 했지만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겁이 생겨버렸어요. 누굴 추월하려고만 하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다치면? 근데 쇼트트랙은 결국 추월을 해야 1등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맨 앞에서 달리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쇼트트랙이 맨 앞에서 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바람을 다 맞아서 체력 소모가 훨씬 크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거 남들보다 더 뛰고 조금 더 버티면서 체력 훈련을 더 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안고도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다시 얼음 위에서 자신감을 찾았고 선발전을 통과해 또 한 번 평창올림픽 무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제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핸드폰 배경화면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제가 경기에서 3등으로 들어오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아빠 하필 왜 이 사진이에요? 저 금메달 딴 사진도 있는데.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멀리서 보는데 네 웃는 표정이 다 보였어. 그게 그렇게 좋더라.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저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는 늘 결과만 보고 있었거든요. 계속 더 빠르고 더 강한 선수가 되고 싶어서요. 비교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몇 등을 했는지보다 어떤 얼굴로 스케이트를 타는지를 더 오래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른 건 두 번째 올림픽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올림픽을 2년 정도 앞두고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탈락했어요. 부상 때문에 몸 상태도 많이 떨어져 있었고 마음도 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진짜 제 선수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의 국가대표로 뛰지 못하면 국제대회 경험도 쌓기 어렵고 다시 대표팀이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같이 경쟁하는 선수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담담하셨어요. 차라리 잘 됐다. 뭐가 잘 됐다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기초부터 몸 만들면 돼. 시합장 오는 길에 벚꽃 예쁘게 피었더라. 벚꽃이나 보러 가자. 저 솔직히 너무 황당한 거. 아니 나 아직도 화도 안 풀리고 너무 슬픈데 나는 지금 국가대표에서 떨어졌는데 꽃구경을 가자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근데 뭐 별 수 있나요? 그냥 같이 갔죠. 벚꽃 정말 많이 피었더라고요. 그냥 딱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하느라 부모님이랑 그런 시간을 많이 못 보내봤거든요. 전 항상 시합이 먼저였고 몸 관리가 먼저였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걸었습니다. 사진도 찍고 별 얘기 아닌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걷다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분명 저는 큰일이 난 것 같았는데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나는 건 아니구나. 나는 아직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구나. 그날 이후에 제가 갑자기 괜찮아진 건 아니고요. 여전히 불안했고 조급했고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신기하게도 제 발은 다시 링크장으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선수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소천사라는 별명이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약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코치님한테 혼나서 울기도 했고 하숙방에서 혼자 울기도 했고 넘어질까 무서워서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링크장에 가서 스케이트 끈을 묶었고 3등을 하면서도 웃었고 얼굴을 다치고도 다시 얼음 위에 섰고 선발전에서 떨어진 날에도 벚꽃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는 남들에게 약해 보이기 싫어서 아 이제 좀 덜 웃어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무섭고 흔들렸던 순간들 속에서도 어떻게든 웃어보려 했던 저의 그 모습이 사실은 제 안에 단단한 회복력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걸요. 저는 늘 그렇게 버텼던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괜찮아져서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아직 불안한 채로 무서운 채로 그래도 다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를 다시 움직이게 했던 건 도끼가 아니라 결국 다시 웃어보려는 마음.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무서울 때가 많은데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선수 때랑 또 다른 긴장이 있더라고요. 해설도 해보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날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자꾸 강해 보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냥 저답게 가보려고 합니다. 한때는 부끄러워하기도 했지만 결국 저를 가장 잘 보여줬던 별명 미소천사답게요. 아마 앞으로도 저는 새로운 일 앞에서 또 서툴고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저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여기까지 김아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